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사 독서에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의 어리석음과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신과 맺은 계약을 내팽개치고 다른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에 호소하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내가 불륜을 저지르다니 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분노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렴, 내가 받아주겠다 하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 피투성이로 버둥거렸지만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 너를 내가 돌보았고 너는 잘 자라 성숙한 여인이 되었고 나와 맹세하고 계약을 맺은 사이가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약한 존재인지 그런 우리를 하느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계약을 맺으셨으며 지금까지 함께해 오셨는지 일깨워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비록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돌보고 입혀주시고 치장해 주셨기에 거룩함을 안고 주님의 자녀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함과 고귀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 약속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는 인내 가득한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고 살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오늘을 살게 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 전해졌음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혼인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마음은 완고하기에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좋지 않고 힘든 시기를 지낼 때 그 사랑이 그릇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한계에 지어진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부모님의 인간적인 사랑, 물론 인간이기에 약하고 한계에 지어진 사랑이지만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기억 속에 약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품은 진실하고 고귀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글이 이문한 신부입니다. 독자 슈브리의 신부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성인들이 되십시오. 누구보다도 오늘날 성인들만이 세상을 쇄신할 수 있고 죄인들의 회개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까? 성인들이 얼마나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했습니까? 성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영광이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신성의 살아있는 표현이며 천사들의 기쁨이며 인간들의 행복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매일 요청해야 할 은총이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과제입니다. 1분 결이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시디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목수 가운데 오늘은 뽑기미라는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 어두컴컴할 때 장딱이 꼬끼오 소리로 울어 사람들을 깨운다. 떡방아 찌으러 가자는 말에 이끌려간다. 방아는 디딜방아였다. 방아치는 가운데 쌀개로 가로목을 좌우 홈이 파인 돌기둥 받침대 같은 볼씨에 걸쳐놓는다. 방아치의 한쪽이 갈라진 부위는 발을 디딜 부위로 천장 복국에서 내린 줄을 잡아 몸의 중심을 잡고 발로 밟아 내리찢는다. 머리 부위에 공이를 끼운다. 아래에는 돌로 된 절구통 같은 확이 땅에 박혀있다. 발로 밟으면 위로 올라갔던 공이가 발을 떼는 순간 내려와 방아가 확에 가득한 곡식을 찢는다. 디딜 쪽은 두 가닥이어서 오른발이 힘들면 왼발로 교대해 가며 발로 쉼없이 밟는다. 공이 쪽 한 사람은 확에 담긴 곡식이 고루 찌어지도록 손으로 뒤집어준다. 이를 깨끼질이라고 한다. 껄끄덩 껄끄덩 디딜 방아질은 새벽 첫닭 울음소리에 시작한 것이 날이 환해지면 끝났다. 다리 힘이 하나도 없다. 가져간 도구들을 챙겨 집에 와서 쉬는 줄 알았는데 아궁이에 불을 피우라 한다. 솔가지로 불을 지피고 장작을 몇 개 넣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른다. 따뜻하게 불을 피우며 앉아있으니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뽑기미를 계라면서 박바가지에 밀가루와 겹가루를 담아준다. 적당히 물을 붓고 찐득하게 갠다. 가마솥에 시루를 앉힐 때 그 틈에 김이 새지 않도록 찐득한 뽑기미를 바른다. 한참 동안 김이 오르도록 불 조절을 하여 떡이 다 되었다. 새벽부터 수고는 했는데 떡 한쪽 못 먹고 배가 고파 솥에 더덕더덕 붙은 뽑기미를 살살 떼었다.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배고픔에 보채는 동생들과 먹은 기억이 났다. 지금은 떡방아를 구경조차 못하지만 방아 소리는 여전히 들리는 듯하다. 방아 확 곁에 앉아서 곡물을 우겨넣는 사람이 빗자루나 손으로 곡물을 확에다 쓸어 넣으면 찌꺼라 하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 디딜방아를 밟는 사람은 힘을 주어 방아채 머리를 들어올리며 방아요 하던 소리가 그립다. 규모는 작지만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
모차르트 작품 작품번호 241번 사상조 교회 소나타 소개해드립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인데 이 비발디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이기도 하셨죠. 예, 비발디 작품은 589번에 있는 글로리아 대영광송 소개해드립니다.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 웰 라이브닷컴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향유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프리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카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11월 6일에서 17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등 남미 3개국을 3호국 순방할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즉위 후 첫 아메리카 대륙 순방입니다. 교황은 11월 6일에서 8일 첫 3호국 방문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와 페이샨두, 플로리다 등 등지를 찾습니다. 우루과이는 전체 인구 중 36%가 카톨릭 신자로 카톨릭 교세가 강한 남미에서는 비교적 신자 비율이 낮습니다. 이어 8일에서 11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국 아르헨티나를 찾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의 1987년 3호국 방문 이후 교황이 아르헨티나를 찾는 것은 약 40년 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제2위 시기 고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코르도바, 루안 등을 방문합니다. 루안 성모 마리아 성지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순례지 중 하나입니다. 두 국가 방문은 10일에서 17일 약 일주일간 페루 수도 리마와 교황이 오랜 기간 사목한 치클라요를 비롯해 쿠스코, 푸칼파 등을 찾습니다. 교황은 페루에서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사제이자 선교사로서 1985년부터 사목했습니다. 2014년 주교로 서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페루 치클라요 교구장을 지냈습니다. 교황청은 추후 자세한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REI 엔젯은 7월 주택 매매가 급강한 가운데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주택 시장은 매매량이 크게 줄고 매매 가격도 추가로 하락하면서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7월에 매매된 주거용 부동산은 6,090채로 6월보다 1.2% 감소했으며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0% 줄었습니다. 시장의 우려스러운 신호는 이러한 매매 급감이 주로 오클랜드 시장의 부진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7월 오클랜드의 주택 매매량은 6월보다 1.3%, 지난해 7월보다 8.9% 감소했습니다. 오클랜드를 제외한 전국의 매매량은 6월보다 2.3%, 지난해 7월보다 10.5%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널리 여겨지는 REINZ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7월보다 0.4%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주택가격 지수 HPI는 지난해 7월보다 1.7% 낮아졌습니다. 7월 전국 주택 중간 매매가격은 76만 달러로 6월보다 1.9%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중간 매매가격은 7월 94만 달러로 한 달 동안 4.1% 하락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베트남의 토럼 국가주석의 방문에 이어 뉴질랜드와 베트남 관계의 향후 방향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뉴질랜드의 13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2026년 3월까지 1년간 양국 교역액은 34억 1천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72% 증가한 수치입니다. 토럼은 올해 4월부터 국가주석을 맡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공산당 서기장도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베트남 정치 서열의 최고위 두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베트남을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이라고 표현하며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은 유제품, 과일, 목재이며 주요 수입품에는 전기 장비, 여행 관련 서비스, 신발, 기계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관계 격상에 따라 뉴질랜드는 베트남에 더 많은 꿀, 사슴 녹용, 사슴 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뉴질랜드는 카네이션, 데이지, 난초, 백합 등 베트남산 꽃과 화훼류를 더 많이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양국은 또한 농협, 수산업, 임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양해각서에서도 서명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크리스 펜크 외에는 아무도 자신에 대한 지도부 도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퍼 럭슨 총리는 수요일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신임 투표가 실시된 뒤 펜크를 모든 장관직에서 해임하고 내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이후 펜크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카이파라 키마후랑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9년간의 의정활동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럭스는 여전히 국민당 대표이자 총리이며 목요일에도 자신이 당내 의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럭스는 이 문제를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아주 빠르게 도전 움직임이 나타났고 우리는 회의를 소집해 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럭슨은 내각 장관이 당 지도자에게 도전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신임 투표의 결과는 비공개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럭슨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두 명뿐이며 자신은 그 중 한 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 신임 투표가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럭슨은 당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럭슨 총리의 신임 투표를 앞두고 도전자로 거론됐던 두 사람 역시 지도부 도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화요일 웰링턴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에리카 스탠퍼드는 목요일 성명을 내고 럭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스탠퍼드는 우리 당내 의원들은 100% 총리 뒤에 단결해 있으며 국민당은 기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뉴질랜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저희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비숍 역시 펜크가 자신을 위해 움직였다는 어떤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비숍은 목요일 오전 그와 관련해 떠도는 일부 소문에 상당히 화가 난다며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이며 크리스 펜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숍은 크리스 펜크는 실패로 끝난 지도부 도전을 시작했으며 우리는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했고 럭스는 결정적으로 승리했고 우리는 총리 뒤에서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선진국 정부들이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비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국가 부채, 인프라 투자 부담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막대한 규모로 쌓인 민간 연금 자금을 국가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연금 기금 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뉴질랜드의 키위세이버 자산은 1423억 달러에 달하며 정부는 향후 인프라 투자 확대와 뉴질랜드 슈퍼 비용 증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키세이버 자금을 정부가 직접 가져갈 수는 없지만 기본형 펀드가 뉴질랜드 인프라나 주택 등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이미 연금 자금을 국내 투자와 인프라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강제적인 국내 투자 비율이 도입될 경우 투자 다변화가 약화되고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발생 시 연금 자산이 함께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강제적인 국내 투자 비율이 제한된 상태는 아니지만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향후 키위세이버가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오후에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약간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Voice of Angel, EasyWellLife.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주 네오신부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시대, 편리함과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교황의 첫 회칙, 고귀한 인류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책임,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AI 시대에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매년 생명문화 수호자들에게 수여하는 생명의 신비상은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이신 교황청 AI 윤리 전문가 파울로 베난티 신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이신 도마 교황청립 그레고리안 대학교 교수이신 파울로 베나티 신부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Bene, buongiorno a tutti. Sono Paolo Benanti, sono un professore che insegna teologia morale e in particolare mi occupo di etica del digitale e di etica delle intelligenze artificiali. Insegno a Roma, la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ma insegno anche a Seattle, negli Stati Uniti, a Seattle U.
네, 저는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윤리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디지털 윤리와 그리고 그 AI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파울로 베넨트 신부님께서는 프란치스코 제3규율 수도회 소속 사제이자, 지금 아까 말씀 윤리신학, 그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재직 중이신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황청 AI 윤리 분야의 핵심 자문 역할,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 AI 자문위원회, UN AI 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20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 각 분야 본상 수상, 하시는 걸 축하드리는데 아주 짧게 그 기쁨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eh, innanzitutto sono io che sono, come dire, stupito e commosso per questo premio e lo interpreto come un invito a continuare a studiare questi temi. A me sembra che quello che si fa qui a Seul sia importantissimo perché vivere il Vangelo della vita fino in fondo, come ci diceva Giovanni Paolo II, richiede un grande impegno culturale per trasformare quella che è la comprensione della vita in una prassi di tutti i giorni. E una cosa come quella del premio è la lunga tradizione che ha, è qualcosa che aiuta profondamente a creare una cultura della vita.
네, 저는 먼저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감동받았고 놀랐습니다. 마치 이 주제로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어떤 초대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정말 복음을 깊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았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신부님도 남다른 이력이 있으신데 이탈리아 뭐 공대 에서 공학을 전공하시다가 졸업을 한 해 앞두고 수도자기를 걷게 되었는데 혹시 그렇게 마음이 변하신 이유나 뭐가 있으실까요?
Non ci sono ambiti in cui non possa entrare il Vangelo. E se prima, quando studiavo ingegneria, cercavo di capire solo con la ragione come funzionava il mondo, da sacerdote ho sentito il bisogno di far entrare il Vangelo all'interno di questi meccanismi per illuminarne quelle che sono le portate profonde antropologiche di tutte queste riflessioni. La recente enciclica di Papa Leone XIV in qualche misura mi conferma perché va nella stessa direzione, c'è una luce di profonda e altissima umanità da portare nel mondo della tecnica.
네, 우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이 이제 불필요한 그런 환경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로서 사실 그 전에 이성으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신부로서 그런 어떤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인류학이 깊은 곳에 이제 윤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느꼈고 그리고 레오 24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사실 이런 이 깊은 모든 것의 깊은 곳을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환경에 따른 어떤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학도 일을 접었는데 수도학기를 갔는데 하필이면 말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I 즉 인공지능 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대가가 되어 계셨는데 혹시 그 특별히 AI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Beh, diciamo che da ingegneri uno fa funzionare il mondo. Da teologo
사실 엔지니어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세상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지만 이런 윤리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삶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도구 이전에 그걸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pensiamo a un martello. Un martello può servire per piantare i chiodi o può servire per far del male a una persona. La teologia, in particolare nel libro di Isaia, ci dice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 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이것처럼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비교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Strumenti per coltivare il grano per dare da mangiare. mangiare. Ecco, questa è la differenza, poter vedere l'utile che è dentro la tecnologia.
그 비판적인 것도 있는데 신문 생각은 어떠십니까?
Ma tanto l'ottimismo quanto il pessimismo rischiano di essere ideologici. Noi dobbiamo sapere che da una parte l'uomo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Dall'altra conosce il peccato e trasforma il progetto di Dio in uno strumento per il vantaggio personale.
사실 어떤 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AI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a dipende da come entra in relazione con il cuore dell'uomo e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했느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AI의 문제보다는 인간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문제지 AI를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할 건 아니다라는 어쩌면 이것을 또 물어보게 되는데 신부님께서 그 뭐 언론이나 등등에 기고하신 것을 보게 되면 AI보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더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에 인간이 어떤 관점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거 맞나요?
Che la macchina da sola non fa nulla. È sempre l'uomo che chiede alla macchina di fare qualcosa. E allora quello che mi preoccupa è l'uomo che chiede alla macchina qualcosa di sbagliato. È un'esperienza di tutti che il chatbot da solo non fa nulla, siamo noi che lo interroghiamo. E il problema è se gli chiediamo le cose sbagliate. Ecco, quello che a me preoccupa è un uomo che non guarda al bene comune, ma che guarda ai propri interessi personali. E questa stupidità naturale è molto più pericolosa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네, 기계운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기계들을 지배하고 인간이 그런 기계들을 다루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챗봇도 사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인간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그런 공동선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할 때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도 AI 사용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떨 때 사용하시는지 또 만일에 우리가 매일 쓰는 AI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llora, beh, tutti noi usiamo una forma di intelligenza artificiale molto antica senza quasi accorgercene, che è il navigatore GPS. Quando chiediamo come andare da una parte all'altra a un sistema come Google Maps o come Navar, noi stiamo di fatto usando un sistema intelligente. Ci dice come arrivare a un posto dove noi non sappiamo arrivare. Quindi le AI è già da tanto.
우리가 지금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AI가 이미 많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런 GPS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기 도착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경우도 많죠.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는 건데.
Che in qualche misura è una sorta di oracolo per le nostre per i nostri dubbi e per le nostre incertezze. Io penso che tutte quelle forme di intelligenza artificiale generativa che aiutano a conoscere meglio sono molto utili.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이제 유용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외국인들에게 수업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e altri strumenti di questo tipo. tutto quello che parte dall'uomo e torna all'uomo è molto molto utile con l'intelligenza artificiale. Quello che invece trovo molto molto pericoloso.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것은 그런 이 안에서 학생들에게도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우리의 어떤 인간성을 넣었을 때 네, 그것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피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활용적으로는 좋은데 그거는 인간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 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럼 이란 예, 전쟁이 났을 때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실행형 AI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되면 점점점 그 인간이 판단하는 것보다 AI가 판단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Questi sono sistemi matematici e come tutti i sistemi matematici ottimizzano il risultato. Ma fare il bene non sempre è il risultato ottimizzato.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악적인 그런 어떤 계산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모든 것이 무조건 빠르고 그런 편리하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Quindi la prima questione è riconoscere che non sempre ciò che è migliore, più veloce è meglio. La seconda invece ci ricorda l'amore, che non sempre bisogna vincere o avere il risultato maggiore. Amare qualcuno a volte significa anche perdere, ed è un perdere che però ha un sapore completamente diverso.
사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을 어떤 것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린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ci sono decisioni umane che la macchina non può prendere.
아, 인간의 선택을 기계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해야 될 부분을 기계 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성이란 말 표현에 또 과학적이란 말 표현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 2024년도에 2027 WYD 지식 여정 프로그램 중으로 한번 방영하셔서 강연을 명동성에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모든 기술적 사물은 권력의 이동과 질서의 한 형태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AI 기술을 주도하는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eh, specialmente con l'AI generativa rischiamo di cancellare le culture e le differenze. Rischiamo che chi controlla il motore delle parole controlli l'unica cultura e l'unico linguaggio, in una sorta di nuova Babele che invece di aiutarci confonde e trasforma tutto ciò che abbiamo davanti a noi in un'unica cultura che è la cultura del dominatore e del dominato.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특별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문화 차이와 그런 언어를 지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화와 언어를 지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변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께서 AI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는 주로 개발 도상국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누정들로 수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I 기술이 가져온 이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 또한 AI 윤리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e non c'è giustizia sociale non ci può essere neanche pace sociale. Se quindi l'AI diventa uno strumento.
그 사회 정의가 없다면 사실 그런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inerà, danneggerà, produrrà cattivi effetti sulla pace sociale e sulla nostra capacità di coesistenza.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 정의가 우선 혁신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공동선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혁신도 그 다음 것이 되는 것이죠.
Forma di tecnologia, il che significa che non basta guardare all'innovazione, cioè alla capacità di fare qualcosa sempre meglio, ma bisogna guardare allo sviluppo, come ci insegna la dottrina sociale della Chiesa, cioè a trasformare l'innovazione in qualcosa che vada nella direzione del bene comune.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 매우 빠른 AI 강국을 평가받고 있는 한국도 AI 기술 발전과 AI 윤리 문제의 간극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심리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o sono venuto per la prima volta in Corea nel 2023 perché di fronte al piano per un metaverso della Corea c'era forte la preoccupazione di uno sviluppo anche etico dopo che c'erano stati alcuni casi anche di suicidio nel metaverso.
2023년에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사실 그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 이제 그런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그런 그 자살에 대한 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 왔었고 키스트에서 이제 그런 기술이 먼저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활용 인간이 먼저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기술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고 함께 그 모든 각 나라에 맞는 어떤 그런 지침들이 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AI 관련된 뭐 개발에 대한 규제라고 하면 규제죠. AI법이 EU에서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법안에 시민으로 참여한 걸 알고 있는데 그 AI 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L'AI Act parte da un presupposto. Non si può discriminare nessuno in base a un dato. E allora mette a terra un regolamento non sull'uso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in sé, ma sull'uso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per le decisioni prese sulle persone. Quindi se io domani voglio produrre un dell'acciaio con l'aiuto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l'AI Act lì non entra. Ma se io prendo delle decisioni sulle persone in forza di algoritmi, l'AI Act mi chiede di fare una valutazione di rischio. La parte fondamentale dell'AI Act è sostanzialmente questo, è dire che la persona non può essere schiacciata dall'algoritmo.
네, 우선 이 법안은 AI 사용법이 아닌 사람들에게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요. 무엇보다 그런 알고리즘의 종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사람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게 하는 네 거기에 요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좀 행할 수 있게 사실 잘못하면 알고리즘에 빠지면 어떤 판단 능력이 비판이나 그 반성하는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좀 뭐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내용으로 좀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엔에서도 또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거기 유럽 유엔 하여튼 그쪽 큰 쪽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우려 또 함께 공존하는 현실에서 이제는 이제 단순하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Ma su questo c'è bisogno di una governance globale. C'è bisogno che le nazioni non siano nemiche, ma trovino quelli che possono essere degli standard applicabili dalle diverse nazioni che tutelino questi valori etici. Non è la prima volta che lo facciamo, eh? Se vogliamo vendere le macchine in tutto il mondo, abbiamo bisogno di alcuni standard. Pensiamo a dove mettiamo il posto di guida, gli indicatori di direzione, i fari, i materiali, i crash test. Ecco, dobbiamo fare una cosa come questa anche per l'IA e quello non sarà un limite al mercato, anzi renderà il mercato ancora più globale e quindi alla lunga sarà anche un vantaggio.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정부가 필요한 그런 건데, 사실 국제적인 어떤 그런 이제 기준이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AI 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그런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제 한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AI를 통해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영향력이 그냥 뭐 거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것이 어느 한 나라의 욕심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또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머리아 캐리가 부릅니다. 히어로. 생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0회 생명이십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이신 노마 그레고리오 대학 윤리신학 교수 파울로 베란테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시는 게 이번까지 한 세 번 됩니다. 2024년, 2015년 올해 이렇게 세 번 해서 정말 뭐 되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오셨을 때마다 되게 바쁜 스케줄로 오셨는데 이번에도 좀 짧게 오시긴 하셨는데 한국에 오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우 네 번이나 되십니까? 네.
Ma io trovo la Corea molto simile all'Italia, mi sento quasi a casa, siamo popoli molto simili e con una storia anche simile, siamo due penisole e abbiamo una forte identità culturale nel cinema, nella musica e nel cibo e a me piace tanto essere qui perché mi sento, ripeto, molto simile a come mi sento a casa ed è una realtà secondo me molto molto interessante e soprattutto per chi come me si occupa di tecnologia poter vedere qui le frontiere della tecnologia è utilissimo.
네, 무엇보다 저는 이탈리아랑 한국을 보면 사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사실 어떤 반도 국가라는 것도 같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서적인 거 그리고 음식이나 영화, 문화를 좋아한다는 그런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정말 집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참 뻔한 질문이긴 한데 외국분 오시면 꼭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그 뭐랄까 인기 있는 외식이면 피자, 파스타긴 하긴 한데 한국에서는 또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뻔한 질문이긴 한데 오실 때마다 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음식 얼만큼 제일 맛있었던 한국 음식이 뭐이실까요?
김치 비빔밥. e anche tutto il Corea Grill che è molto molto buono, le carni coreane sono molto molto buone e poi la Corea produce il K-pop che è fantastico.
네, 말씀하신 김치랑 비빔밥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한국의 고기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그 그릴 고기 이제 구워 먹는 거 네, 그거 좋습니다.
혹시 한국식 피자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Magari assaggiato la c'è una stile stile di pizza coreana.
L'ho assaggiato, ma sono troppo italiano per la pizza.
네, 아직 모르셨지만 이제 사실 이제 너무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피자라고 하기에는 네.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와서 피자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나 피자 코레아나 come?
È buona, è buona, è buona. È una cosa diversa, ma è buona.
다르지만 맛있습니다.
네. 일단은 피자는 피자다. 하지만 피자라고 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 사실 너무 저희가 무거운 주제만 얘기해서 좀 이게 조금 나이트한 질문도 좀 해보긴 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그 AI 관련돼서 교회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지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2020년도에 발표했던 노마 AI 윤리 백서 노마 콜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갑자기 뭐 나온 거는 아니긴 하지만 어쩌면 그때 그 코로나 시기에 딱 나와서 굉장히 뭐랄까 이게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마련됐는지 또 어떤 지침을 담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a la Ron Call for AI Ethics è stato un primo passo quando nessuno ancora ne faceva ed è stato un tentativo che ha provato a dire che i diversi attori pubblici le religioni, i partner tecnologici e gli stati possono lavorare insieme e trovare uno spazio di accordo comune. Questo porta a dire che non è che bisogna essere uno contro l'altro, ma che si può trovare uno spazio in cui si trova o si cerca il bene per l'umanità. Detto con una frase, il punto fondamentale dentro la Ron Call è non scartare nessuno.
그래서 사실 이 로마 율리벡스, AI 율리벡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처음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첫 발걸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공동 조약이 될 수 있는 이 공간에서는 인간의 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누구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성이라면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누려야 될 이라는 부분을 어떤 특정 계층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보편성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귀한 인류라는 이제 교황님 회칙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존엄과 공동성 등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노마콜에서 얘기했던 걸 조금 더 확대 내지 더 명확하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Ma è un documento che si articola in cinque capitoli. I primi due capitoli ci dicono che la riflessione sulle trasformazioni sociali appartengono alla dottrina sociale della Chiesa, appartengono al pensiero della Chiesa. Nel terzo capitolo
네, si vede 지금 이 회칙 같은 경우는 5장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어떤 사회 반영, 사회 이제 교리와 교회의 어떤 생각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고요.
Come questa relazione trasformante ha bisogno di un confronto con tutte le parti sociali. Non possiamo pensare che le soluzioni a questa.
두 번째는 AI가 새로운 힘으로 사회 관계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는지, 모든 사회 관계의 어떤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Possa venire solo da qualcuno, da pochi che siedono dentro i board dei consigli di amministrazione, ma riguardando tutti deve venire da tutti. Ecco, l'enciclica di Papa Leone.
사실 이 안에서는 레오 교황께서는 이 모든 것이 모두에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특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황이 회칙 발표 후에 신부님께서 그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믿을만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믿을만한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쩌면 옛날엔 신앙이 좀 중심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과학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Ma diciamo che la fede è innanzitutto per questa società un richiamo all'importanza dell'umano e all'umanizzazione. In un'epoca in cui qualcuno può confondere macchina e umano, la fede riconosce che c'è nell'umano un qualcosa di unico che nessuna macchina potrà mai avere. La macchina funziona, l'uomo esiste, ed è in questa esistenza l'unicità dell'umano. C'è poi all'interno delle tradizioni di fede una capacità di fare appello a quegli elementi più profondi e veri dell'esperienza umana, che sono un tesoro prezioso al quale tutti oggi dobbiamo fare ricorso per evitare la disumanizzazione. Quello è il valore.
인간에게 중요한 이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인간애와 그런 기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계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있을 때만 인간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계 자체로만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믿음 안에 그런 능력 같은 거, 그래서 인간의 그런 경험, 그리고 우리가 그 인간애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귀한 보물,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은 어떤 귀한, 간직해야 하는 귀한 보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중요한 것이 인간애와 그리고 이 안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그 존재성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존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도 기계로 판단해서 사용되는 거에 그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게 됩니다. 문헌의 이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사랑의 가치. 그래서 문헌에서 말하는 사랑은 개인의 관계나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와 공동선을 향한 책임과 연대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를 보게 되면 갈수록 개인화되고 경쟁과 효율이 앞서서 사랑의 공동체적인 의미와 가치가 점점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연인끼리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민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bbiamo bisogno di un amore che sia credibile. E penso che Gesù di Nazareth ci mostri un amore credibile fino alla croce, che si può amare senza paura di perdere, perché con la risurrezione il bene ha già vinto. E allora quello di cui c'è bisogno oggi per evitare che l'amore diventi un'utopia, c'è bisogno di testimonianza cristiana, c'è bisogno di far vedere la credibilità dell'amore, c'è bisogno di rendere visibile e credibile la forza dell'amore.
네, 지금은 사실 그런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랑이 그런 필요한 그런 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나자렛 예수께서 그런 믿을만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까지. 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잃어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부활로서 이겨낸 그런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유토피아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좀 체험하는 사랑으로 좀 바뀐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더 좀 와닿는데 우리가 좀 그 사랑을 너무나 그 생각 인식 인지적인 그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AI가 요것까지 할 줄 몰랐다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흉내내고 있고 또 심지어 의식 있는 존재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을 인간인 임하고 데이, 즉 하나의 모상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다움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Ma basta ricordarci del fatto che magari noi oggi costruiamo intelligenze artificiali che giocano a scacchi meglio di qualsiasi umano, che vincono con qualsiasi umano, ma non provano assolutamente il piacere di aver giocato una partita. Ecco, la differenza tra una macchina e un essere umano è tutta qua, che la macchina funziona, l'essere umano esiste, la qualità dell'esperienza è una qualità della vita che la macchina non ha. La macchina si spenge e si riaccende, noi invece viviamo esperienze uniche. E legata a questa unicità c'è esattamente il valore della dignità umana, l'unicità dell'esperienza umana.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AI를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스타키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게임에서 이기는 그런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이루는 그런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어떤 삶에서 이루는 그런 것들은 사실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지 기계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인간이 딱 해야 되는데 나한테 뭐랄까 공유하고 있다는 착각 우리가 보통 그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호랑이나 동물들 보면 거기 이제 인간화시켜서 표현하는 거 보면서 그것이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AI를 보면서 분명히 인간과 다른데 불구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진정한 인간성이라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넘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전 인류가 AI와 공존하는 희망층 미래를 위해서 공동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AI 얘기하면 되게 좋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것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그 가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Innanzitutto bisogna costruire la speranza. La speranza è quella che ci dice che c'è un domani che ci aspetta da costruire insieme. È la speranza quella che ha fatto di Israele un popolo che non era più uno schiavo, ma un popolo che camminava in un cammino di esodo. È la speranza quella che ha fatto dei discepoli missionari. È la speranza quella che farà dell'umanità qualcosa che si vuole confrontare con il proprio futuro e non lo vuole delegare a nessuna macchina. Ecco, abbiamo bisogno di costruire speranza.
네, 무엇보다 우리가 희망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내일 미래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런 탈출에서 네,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인간애가 무언가 그런 인간애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초월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쫓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있으면 우리가 근데 그것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또 있지라는 그 희망적이라는 것은 그 초월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청년들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그 관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회가 AI를 얘기하는데도 윤리만 얘기하는 거에 좀 답답해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청년들한테 뭘 좀 뭘 좀 더 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Beh, innanzitutto i giovani vanno ascoltati. E quello che vedo è che oggi molti giovani sono fragili e sono fragili perché esposti troppo presto e senza protezioni a questo grande mondo digitale.
네, 무엇보다도 그런 우리가 젊은이들을 들어야 하는데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오토바이를 배울 때도 사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타는 것이 아니라 헬멧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면허를 따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Abbiamo bisogno di proteggerli rispetto a questo. La troppa esposizione sui mezzi sociali vediamo che crea delle ansie.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더 연약해, 그러니까 거기서 소셜 미디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더 연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알려줄 필요도 물론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건데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제일 궁금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아이들한테 AI 관련된 교육 시키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신다면
Beh, che come tutte le cose etiche l'etica prima di insegnarla va testimoniata. Quindi questa cura per la ricerca del bene e non solo per la ricerca di quello che mi conviene è una cosa innanzitutto da testimoniare.
그 무엇보다 이제 사실 증거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을 위해서 그 어떤 증거들을 어떤 증언들을 먼저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Cui non sempre si può scegliere in ogni maniera o in maniera corretta. E allora abbiamo bisogno che i genitori stiano con i figli e insieme riflettano su questi casi etici per far vedere che la ricerca
그리고 부모가 어떤 그런 윤리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도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사실 같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쩌면 같이함을 통해서 뭐가 옳고 그름에 좀 이게 부모가 지도해주는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어디 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앞에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다 처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식을 키워서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라고 알려주고 싶지만 나도 처음이지만 애도 처음이에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다 자충우도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아 이것만 꼭 지키고 살자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Beh, una delle cose più interessanti che questo tempo digitale sta portando è l'inversione della direzione della conoscenza. Una volta un giovane andava da un maestro a imparare come si facevano le cose.
네, 사실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전엔 젊은이가 어떤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께 그림을 배우러 가고 아니면 어떤 조각을 배우러 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반대의 세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조카가 있어요. 남동생의 조카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 태블릿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반대로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은 새로운 거지만 사실 그런 오래된 지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렇게 그 어른에서 아무래도 아이로부터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 la sapienza, ecco, quella è antica.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더 생각하면 분명히 있는데 아 나는 뒤쳐져 있어 잘 몰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더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청취자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네, 게, La Corea è uno dei protagonisti di questa di questo momento e di questa stagione perché l'intelligenza artificiale non esiste senza i chip, i microprocessori che vengono fatti in Corea da Samsung, Piontech e quindi poter essere in Corea e parlare di futuro con chi è artefice di questo futuro a me dà tanta speranza e farlo qui in una radio cattolica penso che sia una cosa bellissima perché fa vedere la dimensione universale della Chiesa. I problemi sono di tutto il mondo e la Chiesa respira con tutto il mondo i problemi e la speranza dell'oggi.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한국은 그 가장 큰 어떤 주인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는 사실 그런 칩, 삼성이 만드는 그런 칩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에는 많은 희망이 있고, 특히 이 평화방송에서 우리가 보편교회의 그런 어떤 영감을 얻고 이 안에서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그 교황님이 발표하신 문헌도 그렇고, 고귀한 인류도 그렇고 또 신부님이 여기 방문하신 것도 그렇고 이 AI 부분을 산업으로만 생각했던 게 지금 사회에 아, 그 안에 더 잊히지 말아야 될 가치 즉 윤리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이 그 또 아까 말씀한 한국이 또 그런 쪽이 또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서부터 좀 출발돼야 되는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신부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있다는 건 좀 좋은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razie di cuore e avanti insieme come fratelli e sorelle della stessa chiesa.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본상 수상자이신 파울로 베나티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역의 유현실 젠마자미님 감사합니다. 레오 14세는 교황 첫 회칙 고귀한 인류를 통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존엄에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파울로 베난티 신부님과의 대화도 결국 같은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AI 기술 발전에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순 없지만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가 모든 기술의 그 출발점이자 목적지가 될 수 있다면 기술과 인류는 공존하는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내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life.com J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권 내 연정 파트너인 액당이 지방의회에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 관광 배당금 제도를 내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8월 말 트럼프 행정부를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 동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11월 6월 6일에서 17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등 남미 3개국을 3억 순방할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즉위 후 첫 아메리카 대륙 순방입니다. 교황은 11월 6일에서 8일 첫 3억 방문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와 페이산두, 플로리다 등지를 찾습니다. 우루과이는 전체 인구 중 36%가 카톨릭 신자로 카톨릭 교세가 강한 남미에서는 비교적 신자 비율이 낮습니다. 이어 8일에서 11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국 아르헨티나를 찾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의 1987년 3억 방문 이후 교황이 아르헨티나를 찾는 것은 약 40년 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제2 시기고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코르도바, 루안 등을 방문합니다. 루안 성모 마리아 성지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순례지 중 하나입니다. 두 국가 방문 후 11일에서 17일 약 일주일간 페루 수도 리마와 교황이 오랜 기간 사목한 치클라요를 비롯해 쿠스코, 푸칼파 등을 찾습니다. 교황은 페루에서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사제이자 선교사로서 1985년부터 사목했으며 2014년 주교로 서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페루 치클라요 고구장을 지냈습니다. 교황청은 추후 자세한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여권 내 연정 파트너인 액당이 지방의회의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 관광 배당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 액트당 대표는 숙박객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는 기존 숙박세 대신 관광객 1박당 1달러를 부가가치세와 기존 방문객 부가금에서 떼어 지방의회에 직접 시급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시모 대표는 이 방식을 활용하면 숙박업계나 방문객의 비용 부담 없이 또 행정인력의 증원 없이도 연간 4천만 달러 이상을 지방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재집권 시 숙박세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연정 내부에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지노 운영사인 스카이시티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생활비 부담의 여파로 약 200개 일자리를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스카이시티는 오클랜드 지점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개편하는 사업 구조 조정안을 발표하고 2주간의 직원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은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양국 소비자의 여가 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사업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축 대상은 주로 본사 사무직이지만 일부 현장 직원도 포함된 가운데 유나이트 노조는 여전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의 관망세와 매도자의 가격 고수로 인해 깊은 대치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중위 가격은 76만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거래량은 10%나 감소해 역대 다섯 번째로 저조한 7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생활비 부담 속에 구매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아 매물이 쌓이고 매매 소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클랜드와 웰링턴이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는 반면 캔터베리와 오타고는 상승세를 보이며 양극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나이타우가 남섬의 지방정보체계를 현재 24개 지방의회에서 주요 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5개의 대형 지방정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각 지방의회에 통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나이타우는 공식 제출 대상은 아니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헤드스타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나이타운은 도시와 농촌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기보다 자연적인 강유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인프라와 지역사회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방정부들은 지역 주민이 선출하는 위원회와 남섬 전체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서비스 기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 비용 증가, 기후변화, 인구 불균형, 높은 지방세 문제에 대응하는 구상입니다. 특히 크라이처치, 셸윈, 와이마카리리, 후르노이, 가우코우라를 하나의 대형 지방정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최종 계획은 2027년 승인돼 2028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REI 엔지슨 7월 주택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주택 시장은 매매량이 크게 줄고 매매 가격도 추가로 하락하면서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7월에 매매된 주거용 부동산은 6,090채로 6월보다 1.2% 감소했으며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0% 줄었습니다. 시장의 우려스러운 신호는 이러한 매매 급감이 주로 오클랜드 시장의 부진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7월 오클랜드의 주택 매매량은 6월보다 1.3%, 지난해 7월보다 8.9% 감소했습니다. 오클랜드를 제외한 전국의 매매량은 7월보다 2.3%, 지난해 7월보다 10.5%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널리 여겨지는 REI 엔진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7월보다 0.4%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주택가격 지수 HPI는 지난해 7월보다 1.7% 낮아졌습니다. 7월 전국 주택 중간 매매 가격은 76만 달러로 6월보다 1.9%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중간 매매 가격은 7월 94만 달러로 한 달 동안 4.1% 하락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럭슨 총리는 베트남의 토럼 국가주석의 방문에 이어 뉴질랜드와 베트남 관계의 향후 방향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뉴질랜드의 13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2026년 3월까지 1년간 양국 교역액은 34억 1천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7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트럼은 올해 4월부터 국가주석을 맡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공산당 서기장도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베트남 정치 서열의 최고의 두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베트남을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표현하며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은 유제품 과일, 목재이며 주요 수입품에는 전기장비, 여행 관련 서비스, 신발, 기계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관계 격상에 따라 뉴질랜드는 베트남에 더 많은 꿀, 사슴 녹용, 사슴 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뉴질랜드는 카네이션, 데이지, 난초, 백합 등 베트남산 꽃과 화훼류를 더 많이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양국은 또한 농협, 수산업, 임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양해각서에서도 서명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크리스 펭크 외에는 아무도 자신에 대한 지도부 도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수요일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신임 투표가 실시된 뒤 펭크를 모든 장관직에서 해임하고 내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이후 펭크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카이파라키 마우랑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9년간의 의정활동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럭슨은 여전히 국민당 대표이자 총리이며 목요일에도 자신이 당내 의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럭슨은 이 문제를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아주 빠르게 도전 움직임이 나타났고 우리는 회의를 소집해 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럭슨은 내각 장관이 당 지도자에게 도전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신임 투표의 결과는 비공개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럭슨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두 명뿐이며 자신은 그중 한 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 신임 투표가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럭슨은 당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럭슨 총리의 신임 투표를 앞두고 도전자로 거론됐던 두 사람이 역시 지도부 도전에 관련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화요일 웰링턴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에리카 스탠퍼드는 목요일 성명을 내고 럭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스탠퍼드는 우리 당내 의원들은 100% 총리 뒤에 단결해 있으며 국민당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고 뉴질랜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저희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비숍 역시 펭크가 자신을 위해 움직였다는 어떤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비숍은 목요일 오전 그와 관련해 떠도는 일부 소문에 상당히 화가 난다며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며 크리스 펭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숍은 크리스 펭크는 실제로 끝난 지도부 도전을 시작했으며 우리는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했고 럭슨은 결정적으로 승리했고 우리는 총리 뒤에서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Easy. 국제뉴스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8월 말 트럼프 행정부를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레빗은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언론 비서관으로 재직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의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그녀는 2022년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녀가 출산 휴가 중일 때는 JD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여러 주요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돌아가며 그녀의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레빗은 성명에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 하나에서 일하며 엄마가 되고 새 아기를 맞이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으면서도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사실은 딸아이 출산 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백악관 대변인으로서 요구되는 끊임없는 시간, 에너지 그리고 관심을 두 어린 자녀에게 쏟아붓는 동시에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악관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아쉽지만 기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8월 말까지 이라크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들이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에 대한 침공으로 시작된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워싱턴과 바그다드는 2024년에 이슬람 국가에 대한 미국 주도의 훨씬 규모가 작은 작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이라크 대부분 지역의 기지에서 철수했지만 자치권을 가진 북부 쿠르드 지역에는 주둔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지역의 기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 이후 정기적으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알리 알 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수요일 브래드 쿠퍼 미 중부 사령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알 자이디 총리는 회담 후 성명을 통해 9월 30일을 이라크에서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의 군사 임무 종료 및 병력 철수 완료를 위한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날짜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미군이 9월 30일까지 철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확인했지만 이라크에 남아있는 병력 수나 재배치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를 사상 처음 방문하자 강한 항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이 13일 쿠릴 열도를 방문한 직후 X에 글을 올려 에토로우 섬을 포함한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일본은 이번 방문을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홋카이도 북쪽이자 러시아 쿠릴 열도 남단에 위치한 쿠나시리, 에토로후,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시베리아 극동지방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쿠릴 열도를 직접 방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기함을 시찰하고 훈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리우리 신문에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 진위를 파악하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해상 봉쇄에 대비해 전략 물자를 실은 상선을 호송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에너지와 식량 등 주요 물자의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3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해군과 해경은 전날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의 일환으로 동부 해역에서 연합 반봉쇄 호송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주변 해역을 봉쇄하거나 해상 교통을 차단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군과 해경함정이 주요 전략 물자를 운송하는 상선을 호위해 안전하게 한국까지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해상 봉쇄에 대비해 호송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합보는 설명했습니다. 중국군은 그동안 대만 주변에서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거나 주요 항만과 해상 교통로를 봉쇄하는 상황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잇따라 실시해 왔습니다. 대만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와 식량 등 주요 물자의 해상 수송로를 차단하는 봉쇄 작전은 중국이 무력 사용에 나설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압박 수단 가운데 하나로 거론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농인 장기 요양 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제외 동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장기 요양보험 재정 수지는 2024년 1,321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이나 시설 입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분석 결과 외국인 인정자는 국내 체류 자격을 처음 얻은 후 평균 6년에서 7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야 비로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기준 최초 체류 자격을 취득했을 때 평균 연령은 71.2세였으며 최초 등급 판정을 받은 연령은 평균 77.6세였습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관련 장기 요양 보험 재정 수지는 약 1,321억 2,500만 원 흑자였습니다. 국가별로 중국의 경우 약 707억 5,3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이 지급되는 급여액보다 많은 셈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독일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에게 장기 요양보험을 자동 적용하되 신청 전 10년 중 최소 2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요구하며 일본은 3개월 이상 체류 및 주민등록 외국인에게 개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40에서 64세는 16개 특정 노인성 질환에만 급여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2025년 7월 법 개정으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영주권자 등으로 제한하는 등 국가별로 가입 및 수급 요건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알렌젯,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9원 8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8원 1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1원 5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오후에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약간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송영림,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life.com JMP 로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무료 선거 투표 안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무료 정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의 투표 체험도 진행됩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하일랜드 파크 라이브러리 16 하일랜드 파크 드라이브 하일랜드 파크에서 있습니다. 베이비 플레이 그룹 안내입니다. 헬렌스빌 도서관과 와나노아 와히나 북프롬켓이 함께하는 6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놀이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유아, 거름마기 아기,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무료의 안전한 공간입니다. 함께 놀고 다른 가족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8월 21일,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헬렌스빌 라이브러리 49 커머셜 로드 헬렌스빌에서 있습니다. 포노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포노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보세요. 8월 19일, 26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8월 17일, 24일, 3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테아터 더 사우스 커뮤니티 센트럴 247 에드먼턴 로드 테아터 더 사우스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캐시얼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